베니스의 무어인, 오셀로의 비극. 이것이 우리가 흔히 오셀로라고 알고 있는 위대한 고전의 원제목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오셀로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하네요.
자신만만하고 용맹했던 한 장군이 질투와 의심의 포로가 되어 무너져가는 과정을 통해 사랑과 의무, 신뢰와 명예, 그리고 인종 문제 등을 담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 오늘부터 음악과 함께 읽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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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권진영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이네요.
아, 벌써 11월 4일입니까?
네. 와,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고 있고, 네, 또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2013년이 거의 다 가고 있네요.
딱 두 달 남았죠.
그래요.
가을이 깊어가고 낙엽은 지고 있고 날씨는 추워지고 왠지 모르게 오늘은 왠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요.
네, 슬픈 음악을 듣고 싶어지고 그러네요.
이럴 때 고전일기를 들어야죠.
고전일기죠.
그럼요. 예, 예. 읽어야요.
방법은
그래야 외로움을 읽을 수, 되게 늦출 수 있어.
오후 4시 고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전일기 참여 방법 알려드리죠.
네.
문자 참여해 주세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만은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고전읽기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전이 책만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고전 음악이라는 것도 있고요.
음악이 저는 이렇게 고전과 잘 어울린다는 거를 이번에 베란가 날았기 때문에 고전일기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을. 또 사실 미술이나 영화, 춤 이런 것들도,
네,
이거는 고전적인 작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모든 예술 장르에 다 고전이 있습니다. 11월의 고전일기는 다른 분야의 고전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 바로 오페라와 뮤지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페라와 뮤지컬의 고전으로 불리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그 원작인 문학 작품을 함께 읽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어떤 오페라와 뮤지컬을 준비했느냐. 우선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를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와 함께 만나보고요.
네.
이어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메리메의 원작 소설과 함께 감상해 볼 거예요.
네. 오페라에 이어지는 뮤지컬의 고전. 역시 노트르담 드 파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빅토르 위고의 원작 소설과 함께 만나보고요. 이어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원작과 함께 감상해봅니다.
네. 앞으로 한 달 색다른 고전읽기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이 있는 고전읽기의 첫 작품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 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영 씨는 오페라, 네, 좋아하세요?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페라, 네,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기 네, 때문에 저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보러 가도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거, 그거 뭐예요? 이렇게 손을.
네, 오페라 망원경.
그거 이렇게 갖고 가야 되고 등 훅 파진 드레스 입고 가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못 갔어요. 못 봤어요. 옛날에 10개라는 거를 한번 오페라로 본 것 같기도 한데 기억 못 하는 거 보면 잤나 봐, 가서. 죄송해요.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볼게요. 우리 선배님은 오페라랑 친하시죠?
아니에요.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 네,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르는 아니죠.
네.
일단 입장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페라에는 오케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네,
가수들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또 의상도 다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몇 편을 보긴 했지만
한번 가요. 이렇게
갑시다.
등 훅 파진 드레스 제가 입고 갈게요.
턱시도 입어야 돼요, 저.
턱시도 입고.
근데 사실 오페라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 사실 망원경만 좋은 게 있으면은 학생석이라는 것도 있고.
아, 진짜.
예, 보통 오페라가 뭐 중간 값이 한 15만 원,
네네,
20만 원, 어떤 건 30만 원 되는 입장료가,
네,
부과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학생석이나 합창석 이런 것들은 한 3만 원짜리도 있어요.
오, 그렇군요.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쉽고요.
네.
오페라 감상에 필요한 건 오페라의 매력을 느껴보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예술이라는 건 느낌이지 이해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느낌 아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집에 그 오페라 망원경 받은 거 보면 저 갔다 온 게 확실합니다. 아이다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아니다.
아, 그건 아니죠. 그래도 적어도 내가 볼 오페라가 어떤 작품인지는 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베르디의 오텔로,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오페라로 만든 건데요.
네.
혹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뭔지 아시나요?
4대 비극.
네.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입니다. 이거 뭐 셰익스피어가 처음에 정해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대 비극 이런 건 아니고요.
네.
후대 비평가들이 얘기를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데서 비롯된 거라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네.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이 안 들어간 걸까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렇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도 좋은 작품이긴 한데
네.
이 비극의 정도로 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물들의 그 성격 묘사라든지 완성도라든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그건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전 로미오와 줄리엣이 제일 재밌던데.
저도 재밌게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들어도 아 이거는 워낙 재밌는 거 그냥 보증 수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언제 이 로미오 오 나의 로미오 이거 연기 한번 해보나 했는데 아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셀로 줄거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무어인 장군 오셀로는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데스데모나와 결혼을 합니다. 침략의 위험에 놓였던 사이프러스 섬의 수비와 성공한 그는 아내와 함께 더없이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의 기수 이아고는 자신이 갈망하던 부관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준 오셀로에게 그만 앙심을 품고
네.
오셀로에 대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네.
고귀하고 용맹스러운 장군 오셀로가 이아고의 계략에 빠져서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이고 파멸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오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셰익스피어의 원작과 우리가 베르디 오페라를 같이 들을 텐데
네.
사실 제목부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텔로라고도 하고 오셀로라고도 하는데 오셀로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원작
네.
이름이고요. 영어니까 오셀로인데 이탈리아식 발음이 오텔로래요.
오텔로.
그래서 베르디 오페라는 오텔로라고 네. 말을 하고
네.
셰익스피어 원작은 오셀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셰익스피어 희곡은 원래 5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는 4막으로 되어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단지 이아고를 악의 화신으로만 그린 데 비해서
네.
베르디는 이 셰익스피어를 좋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아고라는 인물에 푹 빠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을 이아고로 할 생각이었대요.
이아고로?
네, 제목 자체라 그냥 오텔로를
아, 그렇구나.
조연으로
이아고한테 아주 공을 많이 들였구나.
네, 매력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아고가. 자, 오늘의 사연 주제를 드립니다. 오페라 하면 떠오르는 것. 오페라를 본 경험. 오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좋아하는 오페라. 오페라 가수 등등.
네.
모든 것을 다 저희는 허용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퀴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성 성부의 가장 그 중간 목소리로 화려함과 깊이를 동시에 지닌 목소리로 불리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테너, 2번 바리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음악의 두 위대한 거장 셰익스피어와 베르디의 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 먼저 낭독 시작해보죠.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 막이 오르면 이아고와 로드리고가 등장합니다.
치, 그런 소리 말게. 이건 정말 의도가 의심스럽군. 내 돈이 마치 자네 것인 양 내 지갑을 차지했던 이하고. 자네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먹을 정말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군. 만약 내가 그런 일을 꿈에라도 생각했다면 날 증오하시오.
자넨 그 자를 미워한다고 내게 말했잖아.
그렇지 않다면 날 경멸하시오. 베니스의 훌륭한 세 분이 날 그자의 부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자를 만나 간청을 했어. 물론 난 맹세코 내 가치를 잘 알지. 그 정도 직책에는 충분한 자격이 있단 말이오. 하지만 거만하고 잘난 척하길 좋아하는 그자는 전쟁 용어를 잔뜩 써가며 호언장담만 늘어놓고 그분들을 회피한 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날 처음 가는 분들을 거절한 거지. 그자가 분명히 전 이미 부관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요. 그런데 그 부관이 누군지 아시오? 네, 참 대단한 이론가이신 프로렌스 출신의 마이클 캐시오라는 놈인 거요. 예쁜 마누라 때문에 곤욕을 치를 뻔한 놈인데 전쟁터에서 분대 하나 지휘해본 적 없고 전투 작전도 아는 게 없지. 책에서 배운 이론만 빼면 계집이나 다를 바 없어. 그런 탁상 공론을 토가를 걸친 의원들도 그놈만큼은 잘할 수 있어. 실전은 모르고 입만 놀리는 것이 그놈의 군대 경력 전부인 거요. 하지만 그놈은 발탁되고 로도스에서 사이프러스에서 기독교 땅과 이교도 땅 도처에서 그자의 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던 나는 장부 정리나 할 놈에게 가로막혀 잠자코 있어야 하더니 약삭빠른 그놈은 제때의 부관이 되는데 나는 이기란 그 무원놈의 기술한 말이오.
맹세코, 나라면 차라리 그놈 목을 매달았을 걸세.
쳇, 방법이 없지. 군인 생활하는 게 더러운 거지. 순위에 맞춰 차근차근 진급하는 게 아니고 편지와 애정에 의해 진급이 되는 세상이니 말이오. 자, 그러니 내가 어느 모로 보나 그 무원놈을 사랑할 상황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그렇다면 나라면 그 자를 따르지 않겠네.
선생, 진정하시지요. 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자를 따르니까. 우리가 모두 주인이 될 수는 없고 주인들도 모두 충성을 받는 건 아니지. 세상에는 충성스럽고 굽실거리는 놈들이 많이 있어. 마치 주인의 당나귀처럼 비굴한 굴종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얻는 거라고는 여물밖에 없으면서도 늙으면 쫓겨나지. 그런 정직한 놈들은 혼쭐이 나야 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 겉모습과 얼굴 빛은 충직한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마음은 자신들만을 보살피며 높으신 분들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들을 이용해 덕을 보는 거지.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게 되면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정신이 바뀐 자들이지.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그건 당신이 로드리고인 것만큼이나 확실한 거예요. 내가 만약 무어놈이라면 난 이야고가 되지 않을 것이요. 그 자를 따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따르는 거요. 하늘이 알지만은 난 애정과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섬기는 척하고 있는 거란 말이오. 왜냐하면 나의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 내 원래 의도와 동기를 다 드러내 보여주게 되면 머지않아 난 내 심장을 소매 위에 매달아 놓고 다니면서 갈가마귀에게 쪼아먹힐 테니 말이오.
네.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의 첫 장면 들으셨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먼저 네네. 이 작품은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있겠죠.
네.
때는 15세기. 이곳은 이탈리아의 베니스입니다. 지금 무대에 등장한 로더리고와 이아고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로더리고는 멍청한 신사.
멍청한 신사.
이아고는 악당입니다.
오.
지금 두 사람이 누군가의 뒷담화를 열심히 하고 있죠. 로더리고는 자신이 사모하는 아름다운 데스데모나를 그한테 뺏겨서 열받아 있고
네네.
이아고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부관으로 발탁되고 자기는 기수밖에 못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중입니다.
이 뒷담화의 주인공 그 무어놈이란 바로 오셀로를 가리키는데요.
그렇죠.
사실 오셀로의 원제는 이렇습니다. 베니스의 무어인 오셀로의 비극. 그런데 둘이 무어놈이라는 거 보니까 무어인을 아주 깔보는 것 같아요.
네. 무어.
무어.
무어인은 아프리카 출신의 기독교인을 통칭해서 부르는데요.
네.
이 흑인 차별이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뛰어난 지략과 무예로 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 오셀로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이베리아 반도에 사는 좀 살갗이 검은 사람들을 무어인이라고 했는데요.
네.
베르베르인이나 아랍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굴은 검어요. 피부색은 굉장히 검은데
네네.
인종적으로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DNA는 백인이라는 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대 흑인이 아니고요. 살감만 태운, 그러니까 썬텐한 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 좀 있겠는데요?
네, 썬텐한 백인.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그냥 흑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차별을 하고 천시했죠. 천하고 음탕한 무어인이라는 둥. 무슨 입술 두꺼운 놈이라는 둥.
저 입술 두꺼운데? 계속해주세요. 아, 좀 놀래갖고 그랬어요. 계속해주세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이아고와 로드리고가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첫 장면에서 이아고의 성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섬기는 척하고 있을 뿐 목적을 달성하면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정신 박힌 사람인 게 그게 바로 나다. 이아고가 어떤 인물인지 확 감이 오네. 이분 이거 한비자 좀 읽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아고가 한비자를 좀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가 봅니다.
자, 사연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5774님, 몇 년 전 이태리 갔을 때 라스칼라 극장 갔던 기억이.
우와, 멋있네요.
좋아요.
예, 그리고 9865님, 오페라 영화는 지루해요. 대사도 음악으로도 으으으 하셨습니다.
참네. 겪어보시면 괜찮으실 텐데.
한번 해보세요.
네, 9916님. 처음 접한 오페라는 벤자민 브리튼의 가족 오페라, 굴뚝 청소부 샘. 7살 아들과 두 번 봤어요. 우와. 쉬운 작품 보니 좋던데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진희님, 오페라. 말은 많이 들었지만 본 적은 절대 없죠. 그러나 TV로 보여줄 땐 보려 애쓰지만요. 나비 부인이 기억나고요.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전혀 그 네, 전혀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습니다.
구창희님, 라트라비아타 떠오릅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박은혜님, 오래전에 봤던 카르멘 기억나네요.
네. 아, 카르멘 저희 다음 주에 방송해드립니다. 네. 카르멘 기대해 주세요. 7939님, 진영님의 등파진 드레스 입은 모습 상상하며 네. 까바렐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듣고 싶어요. 이야.
와, 이분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등 훅 파진 거 있고. 네, 그리고 이현님, 이현님님, 오페라 하면 김장훈 노래가 생각나요.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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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저도요.
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오페라. 네. 네, 오텔로 1막 중에 이술따떼 기뻐하라 중 일부분 들려드립니다. 네. 네. 꼭 아쉬울 때 끊어지죠,
그러니까,
음악은?
더 듣고 싶네요.
지금 들려드린 음악은 오페라 오텔로 1막에 나오는 오셀로의 아리아입니다. 막이 오르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오셀로와 그의 군사들을 태운 전함이 저 멀리 보입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오셀로가 등장하면서 터키와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하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오셀로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승전보를 울리며 당당히 베니스에 입성한 오셀로. 기다리고 있던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쪼르르 달려가 속닥속닥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열심히 보고하는데요. 데스데모나가 몰래 가출해서 장군님이랑 결혼한 걸 데스데모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뚜껑 열려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런데 그걸 다 일러 바친 게 로더리고다. 나는 절대 안 그랬다. 그놈이 장군님 뒷담화를 엄청 하더라. 나는 절대 안 그랬다. 아, 참 이분 참 혼나야겠는데 어쨌든 낭독 들어보시죠. 오셀로 역에는 성우 이민규 씨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봤지만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짓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9번인가 10번인가 그자의 갈비뼈 아래쪽을 찔러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아.
아닙니다. 그놈은 장군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짓거리고 떠벌렸습니다. 제가 그다지 고상하지 못해서인지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정말 결혼은 하신 겁니까?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브르벤쇼 의원님은 신망이 두텁고 실제로 공장님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두 분을 이혼시키거나 아니면 법률이 허락하는 한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장군님께 제재를 가하고 불만을 표출할 겁니다.
마음대로 해보시라지. 국가를 위해 내가 행한 봉사는 그분의 불평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걸세. 자랑이 명예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때에는 사실을 밝힐 생각이지만 내가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지. 그리고 나의 공적은 이번에 내가 얻은 행운에 못지않은 정도의 보상을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이지.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게 이해하고, 내가 상냥한 데스 데모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집이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결혼이라는 틀 속에 밀어넣지는 않을 걸세. 바다의 보물을 다 준다 해도 말일세. 아, 그런데 잠깐, 저기 오는 불빛은 뭔가?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진 않아. 어차피 만나야 한다. 나의 성품, 나의 지위, 그리고 나의 결백한 영혼이 나를 정당하게 표현해 줄 것이다. 그들인가?
야노스 신의 맹세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캐시오가 횃불을 든 사람들과 함께 등장한다.
아, 공장님의 하인들과 내 부관이로군. 밤중에 수고들 많소. 여러분, 무슨 소식인가?
공장님께서 장군께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서둘러서 출두하시라는 명령이십니다.
자네 생각에는 무슨 일인 것 같은가?
제 생각으로는 사이프러스에서 온 어떤 정갈 때문입니다. 상당히 긴박한 일입니다. 오늘 밤 전함들이 잇따라서 수십 명의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원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공장님 댁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거처에 안에 계신다는 걸 알고 다급하게 장군을 찾아오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원로원에서는 장군을 찾기 위해 세계의 수색대를 급파하였습니다.
자네가 날 발견해서 다행이군. 집안에 들어가 한마디만 일러두고 자네와 함께 가겠네.
오셀로 퇴장한다.
기수 장군께서 여기 계시는 이유가 뭔가?
사실은 오늘 밤 장군께서는 육지의 보물선에 올라타셨지요. 만약 그게 합법적인 보상이 된다면 장군께서는 평생 봉잡은 거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장군께서는 결혼하셨습니다.
어? 누구와?
하, 참, 그 누구냐 하면 자, 가실까요?
그런데 지금이야 국제결혼도 많이 하고 다문화 시대라고 하지만 네. 그 시대의 귀족 집안 그 백인 아가씨와 흑인 남자와의 결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습니까?
17세기에 토머스 라이머라는 비평가는 오셀로는 현실성은 없다 이렇게 네. 비판을 했어요. 15세기 베네치아에서 흑인이 장군이나 총사령관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데스데모나 같은 대귀족 집안의 처녀가 네. 흑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다는 것. 그것도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같이 살기부터 하거든요.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뭐 그만큼 어렵고 희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랑을 잃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오셀로가 더 부각이 되고요. 그 사랑을 잃게 됐을 때 오셀로가 얼마나 절망에 빠질까 또 그래서 얼마나 파멸을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셰익스피어가 이 얘기를 처음 만들어낸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소설가 중에 지랄디 친티오
네?
아니 이거는 이름입니다.
이름인가요?
네, 지랄디 네. 친티오가 네. 이미 오텔로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걸 토대로 쓴 거라고 하던데요. 그럼 셰익스피어가 표절한 건가요?
표절했죠,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요.
셰익스피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그가 베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는요 그때까지 전해오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짜깁기해서 만든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이유는 줄거리 때문이 아니거든요.
네.
그 등장 인물 하나하나의 갈등과 고뇌와 감정을 주옥 같은 대사로 풀어냈기 때문에 더 위대해진 거고 풍부한 상상력과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세상사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묘사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정말 셰익스피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제일 네.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셰익스피어가 바로 영어로 작품을 썼다는 겁니다. 영어로 작품을 쓴 희곡 작가 중에
섹스피어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영국의 세계 지배 시대와 미국의 세계 최강국 시대를 거치는 이 오랜 수세기 동안 섹스피어라는 작가가 최고의 작가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와, 오늘 공부 많이 하네요. 폭풍 공부, 벼락치기.
그렇다는 거죠, 뭐.
네.
자, 사연들 좀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송나미님, 저희 아들이 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돈카를로의 어린이 배우로 출연한 멋진 기억이 있네요.
오, 와, 네. 멋있네요.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반세리님, 몇 달 동안 오페라 사파 작업을 했는데요. 카르멘 토스카 노르마 라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등등. 근데 재밌고 유쾌한 오페라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비극적인 스토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또 강윤미님은 제게 오페라는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필기시험 문제로 외운 기억밖에 없네요. 그나마 이젠 그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9916님 언젠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굉장히 감동 깊게 본 것 같은데 제목이 점점점 하셨습니다.
보긴 봤는데. 그렇군요. 네. 이보미님, 저는 마술피리 봤었어요. 밤의 여왕 아리아 정말 최고였어요. 예. 그 아리아 있잖아요. 유명한 아리아.
어떤 아리아?
이러는 거.
아, 느낌 확 온다. 예. 그리고 6939님, 오페라는 전혀 본 적이 없네요. 수준 좀 업 시켜야겠어요. 고전 읽기 들으면 하이클래스 될 수 있겠죠? 로지님, 진영님, 하트 뿅뿅뿅 하셨습니다.
세게 날려주셨네요. 네. 네. 최재양님, 아주 어렸을 때 성탄절날 교회가 터질 정도로 가득 찼는데 큰 누나가 마지막 공연으로 노래했는데
네.
오페라 노래를 불렀어요. 난리 났었죠.
우와.
시골 동네 누나 형들과 함께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갈까 봐요.
그렇죠.
잠깐만요. 음악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코니 프란시스가 부르는 Sometime in Venice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듣고 오신 곡은요. 아까 오타가 있었습니다. 코니 프란시스가 아니라 코니 프란시스가 부른 Sometime in Venice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당신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내 마음 안에 열정이 있었던 베니스의 여름 한때. 아, 코니 프란시스의 목소리가 참 좋네요. Solo d'amore, sempre d'amore.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사랑, 언제나 사랑. 뭐 이런 뜻인데. 서머타임 인 베니스. 저 아직 못 가봤지만 말이죠.
네, 베니스. 가본 줄 알았습니다.
베네치아라고도 하잖아요. 네, 베니스 네, 베네치아라고 하는데.
너무 이쁘다 그러던데.
한번 가본 사람들은 다 거길 추천하더라고요.
꼭 가보고 싶네요.
베니스에 가면 곤돌라를 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곤돌라 이렇게 배나무
네, 네,
나무로도
네.
만든 배.
와.
거기에 그 저 사공들이 뱃사공들이
네.
이렇게 노를 서서 노를 젓고 그 마주보는 앞자리에 자리가 딱 두 개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꼭 연인들이 타야 된대요.
아, 그래요?
예.
어머.
연인이 타든가 아니면 타고 나서 연인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래요.
일단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공들이
네.
베니스는 물의 도시잖아요.
네.
수로가 그냥 골목골목 얽혀있는데 거기를 노를 이렇게 저어가면서 사공들이 노래를 해준대요. 사랑의 아리아를. 솔로 다무르 샘플 다무르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거라잖아요. 뱃사공들이 대충 이렇게 노 젓는데도 네. 탐 크루즈가 이렇게 배에 저어주고 이런다면서요.
아니 거기 뱃사공들은 그리고 다
저기 잘생겼대요.
플래시드 도밍고래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냥
웬일이야.
아리아 뭐 사랑의 아리아 별은 빛나가만 이런 거 막 부르면서
꼭 한번 가보고
노를
싶다.
젓고 있는데 노를
네.
노을은 지고
네.
곤돌라는 흔들흔들거리고
어머.
아리아는 나오고
어머 툭 쳐도 울겠다 거기 가면 갔다 올게요.
아,
저는
언제나 베네치아에 가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에는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를 셰익스피어의 원작 희곡 오셀로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성부의 중간 목소리로 화려함과 깊이를 동시에 지닌 목소리로 불리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테너. 2번 바리톤.
그렇죠.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성악에서
네.
사랑의 아리아 이런 것들은 다 테너가 부르고요.
네. 네.
그리고 저 어떤 슬픔, 비극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은 네. 대충 뭐 바리톤, 베이스 이런 사람들이 네. 부르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여자 주인공 데스데모나가 등장합니다. 데스데모나. 이름부터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어떤 여성일까요?
이분 미모로는 김태희 씨, 그리고 우아한 기품으로는 이영애예요. 아니고 이영애 씨, 산소 같은 여자. 예, 그리고 착한 마음씨로는 정혜영이에요. 이 모든 걸 합친 캐릭터가 바로 데스데모나입니다.
네.
베니스 최고의 미녀이자 지체도 높으신 원로원 의원. 브러벤쇼의 외동딸 되시는 이 공주 같은 아가씨께서 각종 여성지의 톱 기사감이 됐는데요.
네.
아, 어떡해.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게다가 흑인인 중년의 오셀로에게 홀딱 빠져서는 아버지 몰래 가출해서 그만 결혼을 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딸 때문에 정신없는데 이 브러벤쇼 의원에게 또 하나 일이 터졌죠.
네.
터키군이 함대를 이끌고 사이프러스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사이프러스, 지금은 이제 키프로스인데 그 당시 베니스의 식민지였어요.
네.
그래서 원로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고 오셀로를 빨리 파견하려고 하는데 데스데모나의 아버지 브러벤쇼가 이놈은 내 딸을 도둑질해 간 놈이요 하고 이제 고발을 하죠. 오셀로는 펄쩍 뜁니다. 난 그저 내 무용담을 들려줬을 뿐인데 그녀가 나 좋다고 쫓아다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느냐.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증언을 위해 회의에 출두한 데스데모나. 그녀는 과연 뭐라고 말을 할까요? 데스데모나 역의 성우 천지선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딸 아이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만약 이 애가 자신도 좋아서 사랑한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제가 파면한다 하더라도 그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이리 오너라 얌전한 내 딸. 이 모든 분들 앞에서 네가 누구에게 가장 순종해야 하는지 말해주겠느냐?
고귀하신 아버님, 저는 이 자리에서 둘러나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게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때문에 저는 마땅히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아버님은 제가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할 뿐이십니다. 전 지금까지 아버님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 남편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외할아버지보다 아버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 남편인 무어 장군님께 제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잘 가거라. 제 송사는 끝났습니다. 공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국사를 논하시지요. 아이를 갖느니 차라리 얻어 기르는 것이 낫겠다. 이리 오시오, 무어 장군. 당신이 이미 취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진심으로 당신으로부터 지키려 했을 것을 기꺼이 당신에게 주겠소. 소중한 것. 너 때문에 내게 다른 아이가 없는 것이 진정으로 다행이구나. 너의 도주를 교훈 삼아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학대할 테니 말이다. 제 일은 끝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겠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의원님이 이 여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이오. 치유할 방법이 없을 때는 슬픔도 끝이 나지요. 최악의 상황을 보고 믿어온 희망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슬퍼하는 것은 운명의 여신을 빼앗아 갈 때에는 인내가 그 피해를 웃어넘길 수 있게 만들지요. 강도를 당했어도 미소를 짓는 자는 도둑에게서 뭔가를 빼앗지만 부질없는 슬픔에 사로잡히는 자는 스스로 평안을 빼앗는 법이죠.
그렇다면 터키군이 우리를 속여서 사이프러스를 차지해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는 셈이군요. 그 고견을 듣고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자는 고견을 잘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슬픔에게 지불하기 위해 가난한 인내에게서 빌려야 하는 자는 그 고견과 슬픔 둘 다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교훈들은 설탕처럼 달기도 하고 쓸개즙처럼 쓰기도 한 것이어서 애매모호하지요. 하지만 말은 말일 뿐입니다.
상처 입은 가슴이 귀를 통해 치유를 받았다는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간청하오니 국산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군이 강력한 군비로 무장한 채 사이프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셀로 장군, 그 섬이 방비책은 장군이 가장 잘 알고 있소. 우린 그곳에 충분한 능력을 지닌 임시 총독을 파견하였지만 일의 결과를 중시하는 절대적인 여론에 따르면 장군이 가야 좀 더 안전하다는 것이요. 그러니 장군이 새롭게 얻은 행운의 빛이 이 한층 힘들고 거친 원정 때문에 흐트러지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겠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습관이란 폭군과 같아서 전쟁터에 딱딱하고 냉혹한 잠자리가 제겐 최고로 좋은 깃털 침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을 보면 천성적으로 더 급하게 덤벼드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터키군과의 임박한 이 전쟁을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고개 숙여 부탁드리오니 제 아내에게 적절한 처우를 허락하시어 적당한 거처와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그녀의 신분에 걸맞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귀하게 자란 공주님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좀 수동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데스데모나는 다르네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하겠다 요거잖아요.
어쩌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기 때문에 네. 더 무모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스데모나 역을 맡은 천지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선택.
네. 우리
오셀로 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뭔가 오셀로에게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보면 오셀로 장군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네.
예, 온갖 그 차별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도 무공을 세웠고 그래서 장군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조금 전에 천지선 씨 말대로 데스데모나는 어찌 보면은 자유연애의 상징일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왜 이래? 막 화를 내.
저리
가! 그러면서 널 키우느니 차라리 너가 하나인 게 다행이야. 다른 애들이 있었다면 너 때문에 학대를 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또 아버지 마음이 저는 이해도 가잖아요.
왜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키워놨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인종차별이 훨씬 심했을 때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점찍어둔 사위감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
그렇죠?
있었을 거야.
네, 그럴 것 같아요.
베니스에 잘 나가는 뭐 귀족의 아들.
네, 이때만 해도 집안 대 집안으로
그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또 다 얘기를 해놨을 텐데.
그러니까 너 내가 얘기했는데 최신머리 없어지잖아. 이런.
자네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킴새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도 다 따내고 그랬을
그러니까,
텐데 말이죠.
그랬을 텐데.
했는데.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천대받은 흑인인 자신에게로 와준 데스데모나 어떻게 오셀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랑이 지나쳐도 병이 된다고 이 지나친 사랑이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걸 오셀로는 상상조차
그러게요.
못했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스데모나와 오셀로의 결혼은 인정을 받고요.
네.
이제 사이프러스에 침공한 터키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급히 오셀로는 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견대 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그걸로 떠나게 되죠. 사이프러스로.
네.
그러면서 일단 먼저 떠나고 데스데모나의 호위를 부탁을 하는데 누구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 바로 자신의 기술,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인 네. 이아고에게 맡깁니다.
안 돼.
이아고한테.
진짜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아고의 아내 에밀리아에게는 데스데모나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이아고가 자신을 무참하게 파멸시키기 위해서 무서운 계략을 짜는 줄도 모르고.
그렇네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사연을 좀 읽어드리죠.
네. 6435님, 베르디 탄생 200주년이에요. 최고의 오페라 중 하나인데 소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베르디 탄생 200주년이기도 하고 또 바그너 탄생 200주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행사가 많았었죠. 박분하님은 데스데모나 자기 주관 없는 딸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자신의 몫이니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영수님, 왜 오페라 하면 좀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고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하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문정님은 6년 전에 아는 분이 공연에서 보게 된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보다가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아이고.
저도 그러셨군요.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윤정님. 오스트리아 출장 갔다가 봤던 오페라 박쥐가 생각나네요. 독일어로 했었지만 너무 멋지게 봤어요. 그 사람들 다리 길이에 어우 감탄했습니다. 네. 작품에 감탄하시네요. 다리 길이에. 예, 그 뒤에 오페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때가 그립네요. 아, 저도 독일 그 분들의 다리 길이를 보면 오페라에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김건중님은 네. 아내랑 한번 갔다가 길기도 길고 조금 지루해서 졸았더니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 안 하고 당신하고는 다시는 안 간다고 화를 내더군요.
아, 그러셨군요. 173호님 오페라? 직업이 지휘자라 맨날 공연하네요.
오, 173호님 직업이 지휘자. 이야, 대단하신 우와. 분이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173호님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김상민님.
서양의 오페라 아리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판소리 한 대목이 있죠. 편식 없는 고전 읽기 좋네요.
얼쑤. 네. 네, 그리고 김근희님. 저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펑펑. 예쁜 모습은커녕 몽땅 젖어서 신발도 질척질척. 그래서 그런가 꼭 다시 가보고 말리라 하셨습니다.
김지현님은 9살 우리 아들 라디오에서 나오는 글들이 권진영 씨가 썼다면서 형에게 빡빡 우기네요.
와, 그렇게 많이 소문내 주세요. 네. 작가님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려드려야죠.
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인데요.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사랑에 피어나던 그때를 회상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네, 사랑의 이중창인데 베르디는 다소 비장한 선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극을 암시하는 복선이죠. 오페라 오텔로 중에서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 밤의 어둠 속에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자넬라 노테 댄사. 이 음악은 마리오 델 모나코와 테발디가 부르고요. 까라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음악 끝나고서는 고전 일기 이어집니다. 성우 이민규 씨, 천지선 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1월 4일 월요일 제목 오셀로가 주는 교훈 첫 번째. 오셀로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라고 한다. 아, 그래서 오페라 보면 오셀로 역은 얼굴을 시커멓게 분장하고 나왔었구나. 오페라는 유럽 백인 귀족 계급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흑인 주인공이라니까 좀 의외다. 게다가 신분이 낮은 것도 아니다. 장군에다가 성품도 훌륭하고 용맹도 뛰어나고 게다가 아름다운 백인 미녀 아내도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오셀로. 아마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었을 거다. 하지만 얄궂게도 언제나 비극은 행복의 정점에서 비롯되는 법. 앞으로 오셀로가 겪게 될 일을 생각하니 애처롭기까지 하다. 만약에 오셀로가 이아고를 100분의 1만 닮았어도 이아고 같은 악당은 바로 알아봤을 텐데. 이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모양이다. 데스데모나와 결혼하는 순간 비극의 거미줄에 얽혀든 오셀로. 그래서 어느 비평가는 오셀로가 주는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를 이렇게 말했나 보다. 신분을 뛰어넘는 축복받지 못한 결혼은 비극으로 끝난다. 명심해야겠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 점수쿨 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선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드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드립니다.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오셀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주 공연 선물은 뮤지컬 막대막은 영예씨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바리톤입니다.
바리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로 위미화
원정호 이문정님이시고요. 문자로는 1735-3341-8716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읽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용환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